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미 국무부의 토니 블링컨 부장관이 북한에 대해 장거리 로켓을 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억류 중인 한국 국적 미국 유학생 주원문 씨를 전격 송환했습니다. 북한 노동당이 창건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최원기, 이현철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의 한국 방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링컨 부장관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I think there's a important lesson to be learned from that experience.
블링컨 부장관은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된 것은 이란이 스스로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 사찰을 허용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타결에 이를 수 있는 시간과 여지를 줬기 때문이라면서 이 북한도 이런 사례로부터 좀 중요한 교훈을 얻기를 바란다. 아, 이런 내용의 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블링컨 부장관이 서울에서 누구를 만났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최원기 기자가 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토니 블링컨 부장관은 그 국무부 제2인자 겸 그 상당히 그 고위 당국자인데요. 그 최근에 그 일본, 한국, 중국을 순방하면서 북한 문제 또 동북아 정세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6일에는 한국 서울을 방문해 한국 외교부의 조태영 제1차관을 만나서 북한의 그 문제와 함께 미안 관계 그리고 또 그 앞으로 예정된 그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미국 방문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 관련해서는 그 블링컨 부장관은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우선 장거리 로켓과 핵실험 등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 유엔 안보리로부터 강력한 제재, 즉 압박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또 그런 미사일 발사나 그런 핵실험 이런 걸 하지 마라 이렇게 강력히 경고를 했고요. 또 하나 강조한 것은 그 이란 핵합의 문제를 좀 강조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그 목소리 들어보셨습니다만은 블링컨 부장관은 그 북한에 대해서 이란 핵합의를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이 나름대로 어떤 성의를 보일 경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성의를 보여서 이란 핵합의가 마침내 이루어졌고 또 미국과 그 이란 관계가 개선되는 이런 그 흐름이 됐는데 이것은 북한에게도 상당한 그 교훈, 시사점 이런 것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란에서는 미국과 핵합의 이후에 국내 분위기가 아주 좋은 것 같고요. 경제적으로도 활성화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블링컨 부장관이 북한에 대해서 경고만 한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할 뜻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과 의미 있는 협상에 나설 의지가 있는 것인지 회의감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북한이 신뢰할 만한 자세를 보이면 협상이 가능하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이렇게 블링컨 부장관은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이란의 핵 타결로부터 교훈을 얻을 것을 거듭 촉구를 했는데요. 이란이 스스로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 사찰을 허용하는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타결에 이를 수 있는 시간과 여지를 줬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북한도 이런 사례로부터 중요한 교훈을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블링컨 부장관은 미국이 최근 몇 달 사이에 이란 또 쿠바와의 관계를 개선했고 베트남 공산당 지도자를 백악관에서 환영하는 등 열린 자세와 적극적인 개입 외교를 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네. 냉전 이후에 이제 많은 그 세계 정세가 이제 바뀌었고 공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몇 안 되지만 그래도 미국과의 관계 또 서방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 방한 이틀째인 7일인데요. 민간 연구소인 아산 정책 연구원에서 특별 강연을 했는데 여기서 어떤 내용의 강연을 했습니까?
네, 블링컨 부장관이 그 서울에서 이틀을 묵었는데요. 첫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외교부를 방문해서 북한 문제를 논의했고요. 이튿날인 7일에는 그 서울의 그 유명한 민간 연구소죠. 그 아산 정책 연구원을 방문해서 그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블링컨 부장관은 그 한 서너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중에 북한과 관련해서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북한이 그 비핵화에 응할 준비가 돼 있어야 대화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진지하고 성의 있는 태도를 북한에 대해서 그 보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블링컨 부장관은 한국 방문에 이어서 그 중국을 갔는데요.
네.
그 중국과 관련해서도 이거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국에 대해서는 그 중국이 보다 좀 그 북한의 핵 문제 또는 그 장거리 로켓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좀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한편 미국에서는 북한이 핵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이 있다고 미군의 고위 지휘관이 밝혔는데 많은 관심을 끄는 얘기였습니다. 자,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부터 좀 이현철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미군 북부사령관과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 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빌 고튼이 사령관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의 연구기관인 애틀랜틱 카운슬 연설을 통해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같이 말했습니다. 아,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서 로켓에 실어서 미국 본토까지 보낼 수 있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평가에 동의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미사일 방어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이런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앞서서 다른 미군 고위 지휘관들도 북한이 핵미사일을 미국 본토까지 쏠 수 있다고 거듭 밝혔었는데요.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은 지난 7월에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이 미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을 했고요. 또 마틴 댐시 전 합참의장도 지난 7월에 2015 군사전략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불법 국가며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것이라는 그런 그 분석가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북한에서도 그 우주를 개발해야 된다고 공공연하게 말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이 강력한 로켓 발사 시험을 한다는 것은 이제 탄두를 무엇을 다루냐에 따라서 이것이 핵무기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이 그 장거리를 날아갈 수 있는 강력한 로켓 시험이 성공을 한다면 미국 본토에까지 도달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설사 미사일로 공격을 해오더라도 미국이 이것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 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고튼이 사령관은 이날 그 북한의 그 핵미사일 관련해서 그 우리가 심각히 우려한다. 이거 상당한 위협이다. 또 그럴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 설사 북한이 그 핵미사일을 미 본토를 향해 쏘더라도 미군은 이를 충분히 요격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날 그 고튼 사령관은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미국을 공격하는 어리석은 짓을 해도 미군은 24시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을 격추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은 그 지난 10년간 그 물론 북한 또는 무슨 이란을 비롯한 그 다른 나라들의 그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그 방위책을 세워놨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 최신의 이지스함도 그 벌써 동해 태평양에 배치해 놓은 상태고요. 또 알래스카에는 벌써 이런 그 장거리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요격용 미사일 기지 이런 것을 이미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설사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그 장거리 로켓을 쏘 장거리 미사일을 쏘더라도 미군이 충분히 그 요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 얘기가 한창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이 당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그 당 내의 경합이 치열한데요. 그래서 언론들도 연일 이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앞으로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이제 한반도 관계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또 뜨거운 얘기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북 정책을 세워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기자가 이쪽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난 7일이었습니다. 미국 워싱턴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전직 미국 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문제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여기 참석했던 전직 미국 당국자들은 한 목소리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실패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을 막는 데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미국의 차기 행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북 정책에 나설 것을 주문을 했는데요. 전략적 인내보다 더 주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또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계속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 불안정과 인권 등 의제의 범위를 확대한 대화에도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특히 당국자들은 인권 문제를 강조를 했는데요. 북한이 향후 협상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과거보다 더 많은 반대 극부를 원할 것이라면서 이런 맥락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실태 개선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자, 미국 상원에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자 이런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고 하는데 북한은 미국은 이미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면에서. 그런데 이번에 또 이 상원에 제출된 이 법안,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이미 그 북한에 대해서 각종 그 금융제재라든가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상원에 또다시 그 북한에 대해 제재를 한층 더 강화해라 이런 그 주문을 담은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법안 제목이 2015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 이런 제목인데요. 지난 6일 미 상원에 제출됐습니다.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으로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이 발의했고요. 같은 공화당 소속인 제임스 리시 의원 그리고 흥미로운 건 그 최근 그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마르코 루비오 의원도 공동 서명해서 발의됐습니다.
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올해 그 2월 하원에는 발의됐고요. 7월 상원에서 발의된 그 대북 제재 이행 법안과 내용이 같은데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좀 그 제재의 강도를 좀 강화하고 특히 그 북한의 사이버 공격, 아시다시피 그 지난해 가을 겨울에는 그 미국의 소니 영화사에 대해서 북한이 그 사이버 공격을 다해서 큰 문제가 됐었는데
네.
북한의 그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미 행정부 보고 새로운 이를 막을 수 있고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라 이런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미국은 이 사이버 전에 대해서 아주 각별한 그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도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미국을 방문해서 회담을 할 때도 이 문제가 중요하게 거론이 됐는데 앞으로 북한의 그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상당히 그 집중적인 그런 대책을 마련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포커스 미국과 북한과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남북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인데요. 5일이죠. 북한이 억류해왔던 한국 국적의 미국 유학생 주원문 씨를 전격적으로 풀어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 기자가 먼저 이 주원문 씨가 누군지 또 어떤 경위로 억류가 됐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북한에 억류됐던 그 한국 학생 그 주원문 씨가 그 6개월 만에 석방이 돼서 그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주원문 씨는 올해 21살 된 그 한국 청년입니다. 미 동부에 있는 뉴욕대에서 그 경영학을 공부하는 하면서 그 유학을 했다고 하는데요. 올 1월에 들어서 휴학을 했고요. 그러던 와중에 4월에 정확히는 그 4월 22일 날 그 북중의 그 국경 도시죠. 단둥을 거쳐서 그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당연히 그 북한 당국에 체포가 됐고요. 평양에 이송이 돼서 그 기자회견을 몇 번 했는데요. 그 기자회견 중에서 그 주원문 씨는 그 체포되길 원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북한 대학생과 그 솔직한 교류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미국서 그 북한과 관련해 여러 가지 그 언론 보도 또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진짜인지 내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앞뒤 그 발언 뭐 이런 정황 등을 정확히 볼 때 상당히 좀 솔직하거나 좀 순진한 학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상당한 성격적으로 보면 좀 엉뚱한 면이 있지 않나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것은요. 북한이 왜 주원문 씨를 이렇게 갑자기 송환을 했는가. 과거에 그 납치했던 사람이 석방되려면 그 저명 인사들이 가서 교섭을 하고 그 어렵게 그렇게 그 석방을 그 성사시키곤 했는데 이번에 그 송환 배경은 밝혀졌습니까?
네, 북한은 한국에 보낸 통지문에서 인도적 조치에 따라서 주시를 돌려보내겠다 이렇게만 밝혔을 뿐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왜 갑자기 주시를 송환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북한 입장에서 볼 때 주시는 북한에 대한 중대한 범죄 혐의가 없었고 또 북한을 알기 위해서 입국했다는 점에서 체제 선전 효과를 기대했을 것이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자신들도 인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선전하기 위해서 주시를 송환했다 이렇게 분석도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주시가 송환된 날이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 생사 확인 결과 회보서를 교환하는 날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냐. 따라서 한반도 긴장 국면이 대화 국면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나왔는데요. 또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시 송환은 체제 선전 효과를 노린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주원문 씨는 이제 풀려났지만 아직도 억류된 한국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 명이 더 있는데요. 김정옥 선교사와 김국기 씨 그리고 최충길 씨가 그 억류돼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3년 10월에 김정옥 선교사를 억류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정탐과 모략 혐의로 김 씨와 최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주장을 하고요. 또 그 뒤에 무슨 기자회견도 열고 또 이어서 북한 당국은 김 선교사 등 3명에게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의 그 무기노동 교화형은 평생 노동 교화소에서 수감돼서 노동을 하는 형벌인데요. 상당한 그 중형 그러니까 사형과 다름없는 그런 중형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최근에 그 북한이 주원문 씨를 그 송환한 데를 대해서 환영하면서도 그 김정옥 씨와 김국기 씨 또 최충기 씨를 즉각 송환하라는 입장입니다.
네, 이 주원문 씨는 그렇게 그 무거운 형을 받은 그런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쉽게 풀려날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그 나머지 인사들은 이제 아주 형을 그 선고받고 있어서 그 석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분석가들이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있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다른 그 김정욱 선교사라든가 그 주원문 씨는 그 억류된 경위가 좀 틀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주원문 씨는 일종의 그 무단으로 국경을 넘어가서 그 체포된 경우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북한이 적용하는 혐의는 일종의 정탐 모략, 즉 간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주원문 씨처럼 그렇게 쉽사리 풀려나긴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 자, 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0월 4일 금강산으로 시설 보수 팀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뭐 차질 없이 들어갔고요. 북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다는 이 한국통일부의 대변인 목소리였습니다. 자, 이 기자가 이산가족 상봉 최종 명단 교환 문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8일에 남북의 판문점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가할 최종 대상자 명단을 교환했습니다. 한국 측 최종 대상자는 90명이고요. 북한 측은 97명이었습니다. 이에 앞서서 남북은 지난 5일에는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의 생사 확인 결과가 담긴 회보서를 교환을 했고요. 여기서 한국 측 이산가족 250명의 북측 가족의 생사를 확인한 결과 전체 70%인 176명만 생사가 확인이 됐습니다. 56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네.
또 북측 인사 200명 가운데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의 생사가 확인된 경우가 전체 70%인 141명이었고요. 이 가운데 20명은 사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 25일에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에 따라서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오는 20일부터 22일에는 북측 대상자 97명이 남측 가족을 만나고요. 또 24일부터 26일에는 한국 측 대상자 90명이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나는 순서로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네. 그 이산가족 상봉을 하려고 하는 이 남측의 한 분의 얘기, 언론에 보도된 걸 들어보면 북한에 있는 가족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느껴진다. 그런 것은 만나지 못하더라도 살아있기만 해도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할 정도로 이 혈연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끈끈한 정을 갖고 있는지 짐작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자 이제 만나기로 그 대상자로 결정이 된 분들 상당히 설렐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절차를 통해서 상봉 대상자로 선정이 된 건가요?
네, 남북 그 이산가족 상봉자가 되려면 한 서너 가지 그 절차를 거쳐서 그 선정이 되는데요. 우선 남북 간 당국 간에 만나서 그 이산가족 상봉에 그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고, 또 규모 100명으로 하자, 200명으로 하자 이렇게 정해지면요. 그 뒤로 한 서너 단계를 거칩니다. 우선 그 이 문제를 담당한 한국의 그 대한적십자사에서 그 위원회를 열어서요. 상봉인원, 그러니까 그 100명으로 되면 거기에 한 3배수 내지 5배수, 그러니까 한 300명에서 500명을 뽑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중에는 뭐 굉장히 편찮으신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배수, 300명에서 500명을 뽑고요. 또 뽑은 과정에서도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90대 이상의 고령자, 또 직계 가족을 찾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또 좀 가점이 부여돼서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연락을 해본 다음에 그 3배수에서 500명에서 한 2배수로 줄입니다. 그러니까 500명을 뽑았으면 한 200명으로 줄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중에서 건강이 아주 나빠서 선정이 되더라도 그 상봉장에 나갈 수 없으신 분들도 꽤 되기 때문에
네네.
2배수로 줄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에 대한 정보를 북한도 그런 결정을 했을 테니까요. 그 생사 확인 의뢰서와 그 명단을 북측에다 통보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한 100명 정도를 그 추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이번에 상봉하는 분들이 이 남측에서 90명, 북측에서 97명이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100명 내지 200명씩 만나는 이산가족 상봉. 물론 만나는 것은 좋지만 워낙 그 많은 분들을 그 단시간 내에 만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어떤 대안들을 좀 써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처럼 1년에 한두 번씩 또 몇백 명씩 만나는 것 가지고는 생존자들이 살아생전에 북녘의 가족을 한 번이라도 만나기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네.
한국통일부 자료에 따르면은 지난해 말 총 12만 9천 명의 상봉 신청자 중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절반가량인 6만 8천 명, 사망자가 6만 1천 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히 그 이산가족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매년 약 4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북한의 가족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따라서 이산가족들은 더 많은 이산가족들이 만날 수 있도록 이산가족의 그 상봉 행사를 정례화하고 나아가서는 그 이벤트성의 일회성 만남보다는 동서독과 중국, 대만의 경우처럼 자유왕래가 허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상봉했던 이산가족의 경우에는 서신과 소포 교환 같은 것들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70차 유엔총회 제출한 북한인권상황보고서에서 남북한 이산가족들이 전화와 우편 또 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북한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노동당은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이라는 이름으로 출범을 했는데요. 최원기 기자가 이 70년 전의 노동당 그 출범 당시 또 지금의 노동당 어떻게 다른지 좀 비교를 좀 해주시죠.
네, 달라도 뭐 상당히 달라졌는데요. 그 과거 자료에 따르면은 그 70년 전에 그 노동당이 처음 만들어질 때만 해도 그 강령에 그 근로대중의 이익, 자유, 민주주의를 위한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지도 이념으로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70년대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슬그머니 사라지고요. 주체 사상으로 대체가 됐고요.
네.
또 수령 독재 체제가 됐습니다. 또 가장 큰 변화는 그 바로 이 노동당이 그 북한의 그 권력 세습,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로 이어지는 권력 세습을 위한 일종의 그 김일성 일가의 사당, 개인당으로 바꾸고 또 봉건 체제에나 있을 그 권력 세습을 하는데 하나의 도구가 됐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고요. 또 하나는 그 정당이 되는 것, 국가라는 체제 자체가 그 국민들을 그 자유롭고 편안하고 또 잘 살게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요. 그 노동당은 이 점에 있어서 좀 실패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그 수십만의 그 주민들이 그 굶어 죽은 그런 사태가 발생했고요. 또 국민들을 편안하고 또 자유롭게 이렇게 못 만들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외부에서는 많습니다.
네. 또 과거에는 이 선군 정치를 내세우던 북한 수뇌부가 선당 정치로 전환을 했다는 얘기가 많은데 이 과거에 비해서 북한 군부가 그러면 좀 약화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지난 2012년이었죠. 군부의 실세였던 이영호 총참모장이 당과 정, 군의 모든 직위에서 해임된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영호는 김정은이 나이가 많은 군부 인물에 대한 세대 교체를 단행한 것에 반발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자신의 통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선 군부를 약화시켜야 했는데 이영호 숙청이 군부 장악의 신호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김정은은 군부 인사들의 계급을 강등시키거나 군사훈련 현장에 직접 투입시키는가 하면 숙청시켜서 옷을 벗게 만드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부 인사들을 압박을 했습니다. 올해는 현영철 전 인민무력부장이 반당 반혁명죄로 군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살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김정은 집권 이후 3년 반 동안 인민무력부장이 무려 6번이나 교체되는 등 물갈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아버지 김정일 시절 강조됐던 선군 정치 덕분에 막강한 입지를 굳혔던 군부 실세들을 약화시키겠다 이런 의미로 풀이가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취약한 권력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서 군부를 약화시키면서 대신에 당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당은 북한 권력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면 노동당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 어떤 것들이 큰 것들이 있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은 그 노동당이 해결해야 될 과제로 그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경제난인데요. 북한은 지난 수십 년간 그 물자난, 에너지난, 외화난 이런 것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가장 큰 것은 또 식량난입니다. 북한은 그 경제가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요. 유엔에 따르면 북한에는 그 전체 인구의 그 66%에 해당되는 천만 명 이상이 그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북중 관계. 북한과 중국 관계도 상당히 나쁩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벌써 집권한 지 4년째가 돼가는데요. 아직 김정은 위원장은 단 한 번도 그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지 못했고요. 국제적으로도 고립이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내부적으로는 그 민심 위반, 그 노동당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태도가 과거 같지 않은데요. 주민들 사이에서는 당 없이는 살아도 장마당 없이 못 산다 이럴 정도로 그 노동당의 인기, 이런 지지가 그 과거보다는 상당히 떨어졌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자, 이 핵을 개발하는 문제 엄청나게 돈과 인력과 시간 또 전문성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 또 경제를 개발하는 문제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 노동당은 이 핵과 경제를 같이 이 개발해 나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참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서방 세계에는 그 북한의 병진 노선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핵무기와 경제를 동시에 개발하려는 북한의 노력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또 북한이 경제발전과 핵개발을 동시에 병행시키겠다는 것은 새로운 도박이다. 아, 또 그런가 하면 병진 노선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번영의 희망은 없고 핵개발에만 막대한 자원을 낭비하는 막다른 길이다. 이런 비판에 이어서 병진 노선은 정책이 아니라 몽상이다. 이런 그 비판까지 다양한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뿐 아니라 중국 지도부 역시 이 같은 입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북한의 병진 노선에 치명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스스로 경제를 재건할 능력이 없는 북한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외국인 투자 유치가 필수적이지만
네.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외국인 투자 유치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핵 개발을 하려면 국내 총생산 GDP의 20% 이상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러면 경제 개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노동당이 핵과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키는 병진 노선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 공산당, 베트남 공산당, 그리고 최근에는 쿠바 공산당도 이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쿠바와 미국과는 이제 국교까지 정상화되고 대사관도 서로 개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왜 이렇게 개방에 나서지 못하는 것입니까?
북한 당국이 일종의 딜레마, 그러니까 진퇴양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경제를 살리려면 문을 열어서 외부에서 자금과 경영기법, 또 물자 이런 것을 들여와야 되는데요. 문을 열게 되면 외부에서 많은 정보가 들어가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사회적, 경제적 변화로 이어져서 그 권력이 불안정해질 것이다. 이런 아마 그 관측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그 쿠바 공산당과 그 베트남 또 중국 공산당은 일종의 자신감을 갖고 외부에서 정보가 들어와도 우리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데 북한 그 김정은 정권 또 조선노동당은 그 이 같은 자신감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한편 국제인권단체 Human Rights Watch가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서 북한의 강제 노동을 비판했는데요. 이 국제적으로 상당히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이런 그 인권단체가 어떤 내용의 그 충고라고 할까요? 비판을 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통제하고 또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강제 노동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Human Rights Watch는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적인 인권단체인데요. 북한 정권이 거의 모든 주민들에게 강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평생 동안 강제 노동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Human Rights Watch는 북한의 강제 노동이 너무 만연해서 강제 노동이 일반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좌우한다고 해도 결코 과장이 아니라면서 북한이 노동자의 천국이라는 북한의 허구적인 주장과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서 강제 노동을 이용하는 북한 체제 현실이 극명히 대비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당 창건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 주민들에 대한 약탈적인 착취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을 했고요. 또 아울러서 유엔 안보리가 당장 행동에 나서서 북한 정권에 강제 노동을 중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에도 북한 내부에 관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왔습니다만은 그중에서도 이 설계 전문가 상당히 그 전문성이 높은 그런 그 인사로 소문이 났는데 마원춘 국방위원회 설계국장 이 숙청됐다는 소식이 전에 있었는데요. 다시 등장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마원춘 숙청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데요. 마원춘 국방위원회 설계국장이 그 한 11개월, 1년은 채 안 되는 것 같고요. 한 11개월 만에 그 북한의 그 매체에 다시 등장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원래 마원춘 국장은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 추진하던 그 마식령 스키장, 또 아동병원, 평양의 애육원, 고아원 있죠. 거기서 건설 사업에서 성과를 인정받아서 그 중장 계급을 닦고 좀 승진 그 승승장구하던 인물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지난 연말인지 올봄인지 평양 순환 국제광장 신청사에 공사 책임을 맡다가 그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공항을 건설하면서 주체성과 민족성이 살아나게 건설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경질돼서 그 양강도 지역의 그 농장원으로 자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한 1년 가깝게 11개월 가깝게 공식 매체에선 사라졌는데요. 최근에 다시 그 공식 매체에 등장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근데 이 군 장성들도 계급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인민무력부의 강표영 부부장이 그런 사람인데요. 이번에 그 종장에서 상장으로 다시 진급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강 부부장은 지난해 7월에 김일성 주석 사망 20주기를 맞아서 열린 인민무력부 발표회에서 육군 상장으로 소개가 됐다가 지난해 4월 김재일 위원장의 금수산 태양공정 참배 때는 한 계급 낮은 중장 계급장을 달고 나타났었습니다. 또 이에 앞서서 조선중앙TV가 방영한 영상에서는 행사에 참석한 윤동현 인민무력부 부부장이 상장 계급장을 달고 나타났는데요. 윤 부부장은 특히 지난 3년여간 무려 7차례나 계급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극심한 부침을 보였습니다.
네. 자, 오늘은 미 국무부의 토니 블링컨 부장관이 북한에 대해 장거리 로켓을 쏘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소식과 함께 북한 당국이 억류 중인 한국 국적 미국 유학생 주원문 씨를 전격 송환했다는 내용, 그리고 노동당 당 창건 70주년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이현철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